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2023년도 제4기 6과입니다. 제목은 선교를 위한 동기와 준비. 이번 주 교과에서는 선교의 동기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1월 5일 일요일 교과부터 보겠습니다. 제목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기가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그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절망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 성경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몇 사람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들은 향품을 가지고 갔었는데 안식일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살피러 갔을 것입니다. 무덤 문이 닫혀 있을 것을 생각하고 무덤 앞에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난 것을 보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 여인들에게 전할 기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별은 예수님의 생전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기별이었습니다. 그 기별은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기쁨을 아는 채 여인들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전했습니다. 그 여인들 자신들의 흥분됨이 실리지 않고 그 사실이 그대로 전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어떻게 느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과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충만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허탄한 듯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들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확신이 들지 않아서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보기 위하여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 중 많은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선뜻 믿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기를 처음에 베드로는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저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여인들의 반응과 같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달리 여인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것만큼 훌륭한 선교 동기가 또 어디 있을까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복음을 전하려는 것만큼 좋은 동기가 또 어디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개인적 경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는 소망이 선교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우리가 갖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얻은 경험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 경험이 왜 소중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경험이 동기부여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다. 11월 6일 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예언적 기초. 예언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선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교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서게 된 배경에는 선교 동기의 중심축이 될 만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에 관하여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고 확신한 후에는 너무 기뻐서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에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기쁜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이 제자들의 경험이었고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에게 이런 경험만 남기고 예수님이 떠나셨다면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의 믿음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강력한 경험의 기억이 희미해질 수도 있었고 잊혀질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아마도 의구심이 들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생선을 드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씀으로 이끄셨고 예수님의 봉사와 선교 사역에 관한 예언적 기초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떤 경험을 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신 것은 그들의 믿음이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여기에서도 선교를 위한 강력한 동기 부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를 위한 강력한 동기 부여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당시의 성경으로 존재했던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곧 선교의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됩니다. 제자들의 경험이 잊혀지지 않고 굳게 기억 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해야 했습니다.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만 가지고는 그 경험에 대한 기억을 올바로 오래도록 지속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세계관은 바뀌어야 했습니다. 이 땅의 왕국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견해에서 벗어나서 죄에 대한 위대한 해결책과 죽음을 정복하시는 예수님의 승리를 향하는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복음은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주권을 회복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의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심과 언젠가 세상의 모든 악이 소멸될 것에 대한 보증이 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에는 이 땅이 새롭게 창조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제자들이 세상에 증거할 진리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 경험이 말씀의 기초 없이는 선교를 위한 동기를 지속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이르는 역사와 사건을 가리키는 예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이해함으로 우리는 선교와 전도를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다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가리키는 예언들에 관하여 얼마나 확신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가 말씀에 확신을 두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월 7일 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기다림과 선교.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마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사명과 약속을 주시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내릴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실 성령 하나님에 관한 약속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을 보면 약 12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향한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사명을 위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누가가 기록한 대로 연합하여 기도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에 관하여는 누구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들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정신이 그들로 하여금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였습니다. 누가는 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는 기록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명을 함께 성취할 지혜와 힘과 용기를 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한 일은 사명을 위한 조직적인 준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결했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들 중에 공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면서 공석을 채울 만한 제자를 한 명 선출하였습니다. 사실상 제자들은 스스로를 정비하고 선교의 시작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베드로는 지도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베드로의 지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지도를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움직이신다는 이해와 믿음이 그들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기다릴 때 해야 할 일은 서로 연합하여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을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과 교회를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맞추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지만 그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결국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서 배운 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온전히 이루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사명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사명을 이해한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11월 8일 수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성경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를 위한 준비가 잘 된 후에 어떤 결과를 보게 되었는지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불의 혀 모양을 취하신 성령께서 모인 사람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였기에 각 언어 사용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능력은 능력을 받은 이만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가기에 적합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외국어로 비즈니스 하기에 더 용이하게 하는 그런 목적의 능력도 아닙니다. 이 능력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 성취를 위한 능력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을 부르셔서 개인적인 은사들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 목적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도록 하는 부르심보다 더 위대한 부르심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거절했던 일들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책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확실히 자기들의 한 일을 깨달았습니다. 죄책감을 느끼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외쳤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데 그들조차도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함께 사역함으로 성령과 동행하고 서로 간의 협력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회개와 죄 용서함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에게조차도 회개와 죄사함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선교하도록 동기부여하지 않는다면 무슨 내용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죄지은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죄로 오염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시대의 소망 175쪽의 글을 읽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구주는 아니다. 그것은 아무런 공로도 주지 못한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치료제인 그의 공로를 힘입는 손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회개조차 할 수가 없다. 용서가 분명히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처럼 회개도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11월 9일 목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초대교회의 모습.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묘사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침례를 받아서 신도의 수가 더하여졌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기존 성도의 수에 새 신자의 수가 합하여 신도의 수가 3천이 된 것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 해석은 단편적인 해석입니다. 이 말씀의 본래 뜻은 새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3천이나 되고 그들이 신도들이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한편 초기 교회의 핵심 기능은 제자의 신분이었습니다. 새로운 신자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하면 그들은 세 가지 분야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서로 교제함 그리고 기도가 그 세 분야였습니다. 가르침은 교리를 말하고 교제는 함께 동역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이 배워왔던 잘못된 믿음을 교정해 주었고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는 일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방법이 전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삶에 새로운 진리가 적용되는 일은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새 신자들은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고 다른 신자들의 삶에 함께 참여함으로 배웠습니다. 그 모든 가르침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지도력과 감독, 그리고 사도들의 지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읽는 방법이나 설교를 듣는 방법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보고 따라하는 것만큼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점을 알았기에 성도들에게 제안하기를 자기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본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의 경험을 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제대로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해요 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자였으면 좋았을 것이라 바라는 누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매일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에 시작해요 과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고 싶으며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고 싶으신가요? 그 사람을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로 초대할 방법을 찾아보십시오.